예, 정말 좋은 날씨와 함께 지금 가을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의 소식으로 아마 여기 오는 날씨가 정말 좋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때까지 날씨도 참 복받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가을학기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은혜받는 시간을 몇 주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입생들과 새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도 사용하실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도 굳이 그런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과연 그것이 겸손인가 아니면 오리발에 가까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였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사촌간 정도 되는데요. 약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는 주전 6세기경 혹은 4세기경에 출생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신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가장 큰 자라고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제사장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지만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니까 레위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 훈련을 잘 받고 성장했을 텐데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 그러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소리만 막 지르던 사람 그런 와일드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출신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었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율법과 성전에 관한 많은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으로 남지 않고 선지자로 광야에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의 패션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펄코트를 입었습니다. 사막이니까 아마 낮에는 벗었을 것 같고 밤에는 입었을 것 같고 아마 그 모습을 생각해 약간 원시인 같기도 하고요. 머리도 길었을 것이고 수염도 길었을 것이고 그런 아주 쿨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아직도 낙타 털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금방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낙타 털옷 입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는 엘리야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었다.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나의 앞서 보내리니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이 말씀하면서 끝에 가면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증언을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멋있는 사람이고요. 그 음식도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히 그 뭐죠? 오게닉 푸드만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데 사실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에 광야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되게 굉장한 고급 음식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을 채취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글자 그대로 아주 자연인의 삶을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는 성경의 구약의 제일 뒤에 있는 책이죠. 제일 뒤에 제일 끝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내 사자를 보내리니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이기도 하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예,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성취되었고 재림으로 인해 다시 성취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요한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숨기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받아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의시되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이제 너희들에게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요한이 오늘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자백이라는 고백이라는 단어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 repent라는 단어의 원뜻은 repent라는 단어는 return이나 relent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하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repent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return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나오죠. 너희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me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돌아오라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회개하라와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도망가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180도 돌아서라. Return to God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가 강조합니다. 즉 이 말씀은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 천국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성경에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는 하늘나라라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썼는데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말하는 Kingdom of God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일한 뜻이 되고요. 천국과 이것은 사실은 어떤 국가나 어떤 시스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천당이다. 그래서 잘못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자꾸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킹십 또는 롤십에 우리가 승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국가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은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런 구약적인 신정국가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세례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사실 굉장히 간단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 아볼로 같은 인물이 에베소와 사역을 할 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거듭날 것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당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자, 구원을 뭐 시간적으로 따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봤는데 그리고 따지는 거 좋아하시죠. 예, 수학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쉬운 문제예요. 이쪽이 맞죠. 이쪽이 맞지만 그럼 이거는 뭐냐? 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박사 논문 바꿔야 주제를 바꿔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는가로 논문 쓰시고 신학 박사가 되시면 되는데요. 또 신학 박사 되기 원하지 않는 분은 제 설명을 그냥 간단히 들으세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믿고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뭐 꼭 수학적으로 따져서 아직 세례를 못 받고 6개월 후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다 구원을 결국 6개월 정도 후에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네, 굳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6개월만 기다리세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기간이 약간 과도기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기간,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나 사도들로부터,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베푸셨는데 사도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원리를 굳이 우리가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진 이유는 네, 많은 분들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 후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5절과 6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걸어가면 차 타고 하면 아마 지금 금방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또 온 유대라 그랬으니까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상당한 시간을 걸어야 한 것입니다. 반나절, 한나절을 걸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아기 시절의 성전에 나타났을 때마다 그 예수님과 마리아를 축복하는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아무런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있다. 그런데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크리덴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안 하고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외치고 세례를 베푼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촛불 집회 같은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요단 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에서 회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회개이지만 넓은 의미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또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이렇게 행동으로 분명히 표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로만 회개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도요 말로만 할 적이 많아요. 용서해줄게.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 미워합니다. 또 용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서 딴짓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용서하는 일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들은 먼 요단강까지 찾아 나옵니다. 이들이 성전에 가서 회개하지 않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었음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마일을 걸어감으로써 회개의 표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즘 진정성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는 데서 미팔군 사령관이 나와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진정성이 없다. 돌려보낸 사건도 우리가 봅니다. 좀 그렇죠. 그러나 미팔군 사령관이 올 정도면 진정성이 있는 건데 우리 한국분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성주까지 왔으면 진정성이 있죠. 그냥 미팔군 사령부에서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와서 45도로 머리를 숙였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는 뭐 성주 주민들이 결정하는 일이고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 회개의 진정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금으로서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가서 만약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준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클로즈업이 된 메시지인데요. 마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몇몇 유대인의 섹트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이었습니다.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평민들이었는데 사실 유대인의 머조리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머조리티라기보다는 상당히 큰 그룹인데 그들은 율법과 또 그들이 만든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파르시라는 단어는 세퍼레이스트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실 소수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사장들이 당시에는 사두개파였고 그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구약의 일부만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성전 안에 모든 실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특권을 누리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요단강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그랬을까? 회개하러 왔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요한이 지금 뭐하고 있나? 제사장 아들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아마 조사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전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니까 왜 이렇게 출석률이 떨어졌나 조사하러 파견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외칩니다. 그렇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메시지를 보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상당수가 역시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반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믿음으로 온 자들도 있었고 또 믿음으로 오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은 그들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와서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세례받지 말고 너희들 돌아가면 회개에 해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질책을 합니다. 와서 세례만 받고 나도 요한의 세례 받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세례증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돌아가서 폼잡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보면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가 라는 질문을 요한에게 합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요한은 그들이 너희들 다 요단강으로 와서 나같이 같이 서로 딛고 몇두개 석청 먹으면서 이렇게 구별된 사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제 고립된 삶이 되겠죠.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약간 고립된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는 고립된 삶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극단적인 변화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 삶 가운데 가난한 자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있으면 돕고 나누고 섬기라고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리들이 나와서 또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세리에게 사표 내고 다른 직업을 택해라 거룩한 직업을 택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둘 만큼만 거두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강요하지 말라고 세리로서 정직한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군인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일 수도 있고요. 성전에 속한 유대인, 제사장에 속한 군인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물었을 때 그들을 강탄하지 말고 또 거짓 고발하지 말라. 누명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찰의 임무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자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리고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준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산으로 가라, 강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그러나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항상 새벽기도 오고 뭐 이런 거 해야만, 설화기도 하고 그래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되 정직하게 하십시오. 학점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논문 쓰십시오. 요즘 계속 먼저 표절 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한국과 미국에서 한인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5대 적폐 천상하면서 거기에 표절이 들어갔죠. 그런데 다 걸려가지고 지금 권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정직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기만 해도 정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똑같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제일 많이 듣는 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은 게 뭐냐?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에라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릴까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 그래서 멀어지던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돌아서신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그것을 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나누는 삶과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자니 이것은 좀 번역이 그냥 평범한데요. 아마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자니라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시고 나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디바인 파워를 가진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을 든다는 것은 또는 옛날에는 신들매를 풀기도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종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물이 아니라 막 불을 퍼붓는 거냐 이렇게 우리 문자적으로 해서 좀 오해가 심할 수 있는데요.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정의입니다. 무슨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화끈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요. 불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로 세례를 받으실 것이요. 오시는 메시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하는 그 키죠. 따부는 거.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것은 심판의 현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난 일을 이미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메시아를 믿은 자들이었죠.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정이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음식이라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장면입니다. 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생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으면 끝나죠. 죽지 못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그러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이러고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나서 여러분 저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토요일날 비오는 날 저를 마로니에 나무로 불렀습니다. 토요일인데 비가 쭉쭉 오는데 거기 벤치에 둘이 앉아있는데 왜 불렀냐 그랬더니 뭐 여자친구한테 채웠다고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하고 별로 안 친한데요. 같은 클럽 멤버긴 하지만 한참 이제 하소연을 듣고 있다가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너 친구 많은데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걔들은 이 얘기하면 다 떠들고 다니는 어, 망신스러운데 너한테 얘기하면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 급해가지고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너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 친구는 제가 뭘 얘기할지 처음에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 벌써 알고서 웃으시는데 그랬더니 지금 눈이 동그랗게 그게 누구냐.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저는 빨리 가려고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럼 믿어야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내일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찾아올래. 왜냐면 우리 교회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나오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좀 더 얘기를 하자. 그 다음날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정말 11시 5분 전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대학부를 들어갔는데 우리 대학부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있는 친구죠.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는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선교부장이어서 오면 신입생들을 처음 온 사람들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거의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방학 한두 달 동안 잘 나오고 그 친구는 8월에 지방에 광주 근처에 있는 촌에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해서 방학 학기에 학교에 선교를 했는데 항상 게시판에 뭐가 붙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모여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거 바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망 대놓고 이종진 하는 이름이 딱 써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가요? 그 친구 이름이 이종진이었어요. 농촌봉사 갔다가 마지막 날에 주민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게시판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그날 토요일날 비오는 날 아침에 내가 어쨌든 제 동기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친구가 들어오는 그 다음날 오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사실 그 사건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전도해야겠다. 지나쳤다가 만일 다시 못 만나게 되거나 지나쳤다가 다시 그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사도 마을의 말처럼 그 피는 내 마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전도하지 못하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너무 내 겁먹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쫓아내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릴렉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사용하실까? 나는 기능도 아직 별로 없고 초신자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난 한 주간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 그러면 아주 멋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죠. 삼손, 기도원의 선배경사 막 이렇게만 가는데요. 민정부 선생님들 사사기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교재들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옛날 교재들은 사사를 무조건 용으로만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원을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까? 6장, 7장을 통해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습니까? 증거를 듣죠. 그래서 고기와 국을 가져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다니면서 불이 일어나게 했죠. 그때 깜짝 놀라서 기도원이 또 머리를 숙였는데 그러고도 그 다음에 어쩝니까?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양털 뭉치 같은 거 갖고 하나님하고 게임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만 잡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참 순진하시죠?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요거는 놔두고 옆에는 다 적게 해주십시오. 나 같으면 나도 경을 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대로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라 그러는데 또 뒤져주지 않죠. 그렇게 겁나면 둘이서 한번 가봐라. 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보리떡 한 개가 불러와서 우리 텐트를 무너뜨렸다. 여러분 보리떡 요만하잖아요. 군인들이 세운 텐트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상한 거였어. 보리떡 하나가 따뜻하게 불러와가지고 군인들의 막사를 무너뜨리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게 바로 기도원이다. 기도원이 쳐들어오면 우린 당황한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전위를 상실해버리고 기도원이 힘을 얻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다른 군사들을 부릅니다. 기도원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은데요. 그는 의심했고 또 주저했고 두려워했던 소인배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원하고 예, 우리의 기도원을 멋있게 보죠. 삼손을 멋있게 보지만 그는 워만하이자였습니다. 신세 망쳤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눈이 멀고 결국은 그 블레셋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가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많았다라는 기록으로 끝나는데요. 그들은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보다 별로 낫지 못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한심한 죄인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건 아닙니다. 평범한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평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망설이고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그럽니까? 주저하고 뭐 말 잘못했다가 또 내 친구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기도원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자상하시게도 기도원의 그 모든 연약한 점을 그대로 반응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면은요, 하나님한테 그대로 고백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참 멋있는 거로만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불안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한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수님한테 가서 뭐 전도하거나 기도해주라 그러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나요? 예, 그럴 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하다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멋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쓰실 거야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들, 사사들, 큰 사사들, 작은 사사들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10년, 20년, 40년 이스라엘의 평안을 그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기서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다 또는 주의 길을 준비하다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어린 딸 둘을 가진 아빠가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하고 딸들은 교회를 잘 나왔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뭐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그는 계속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딸이 한국학교를 다니다가 뭘 썼는데요. 나중에 스토리를 100%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그 딸이 쓴 글이었는지 한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나의 소원은 아빠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다. 그걸 본 아빠가 그 다음날부터 교회로 왔어요. 지금은 핀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딸 아이가 한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전도는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과 함께 담아서 상대방의 전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열두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우리는 다 그 교회에 포함된 주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사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나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내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새로 오는 분들이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다 경험하신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아마 대학생들은 여전히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어땠을까? 대화하면서 같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아름답게 섬겨서 주님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수를 들고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상징으로 물 한 병씩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너희는 가서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천해서 많은 신입생 교사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캠퍼스로 공항으로 쇼핑몰로 보내셔서 다른 신령들을 돕게 하시고 새로 오는 분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